론
여기 국민 라디오
조상훈 김영민의 주간 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2015년 2월 2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신문들도 연휴를 가졌고요. 예, 오늘 일제히 다시 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주요 주간 신문들 일면 헤드라인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25일이 박근혜 정부 출범 2주년입니다. 네, 출범 2주년 맞아서 몇 개 신문들이 박근혜 정부 2년을 진단하는 기사들을 실었는데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남은 3년 공공개혁 남북에 집중하라라고 헤드라인을 뽑았고요. 네,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을 맞이해서 대선 참모 10명 그리고 전문가 10명의 제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가시적으로 성과 낼 시기다라는 진단이고요. 공무원연금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예, 조선일보가 박근혜 정부 출범 2주년 25일을 앞두고 대선 참모 10명과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전문가 10명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그 결과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한 공공부문 개혁과 노동개혁, 남북관계 개선 등을 집중해야 한다. 집중해야 할 주요 과제로 이들이 뽑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는지 봤더니요. 기사에 나온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이내영 고려대 교수, 또 권영진 대구시장 등이 이 전문가, 그리고 대선 참모 10명 그룹에 의견을 낸 사람들로 꼽혔고요. 박근혜 정부가 꼭 바꿔야 할 국정 운영 방식으로는 소통 강화와 인사 개선이 꼽혔다고 합니다. 네, 한겨레 신문도 박근혜 정부 2년을 진단하는 기사를 오늘 일면 톱으로 실었는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청와대 부처 인사 정책 뒤집기 일수, 이유를 모르겠다. 예, 이 말을 한 사람들이 누굴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한겨레 신문이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을 계기로 고위공무원 47명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스타일,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가 부처 인사나 정책 뒤집기를 하기가 일쑤였고 그런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게 이 47명 고위공무원들의 얘기라고 합니다. 조사 대상이 주로 국장급 고위공무원이었고요. 일부 부처의 경우 이제 과장급 공무원과 또 사정기관 간부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예, 밝히기 곤란하겠죠. 서울신문도 박근혜 정부 2년을 진단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국정개혁 마지막 시험 때 3년차 골든타임 잡아라 라고 제목을 뽑았고요. 전문가들의 제언이라고 합니다. 집권 3년차에 돌입하는 박근혜 정부에게 바란다 라고 부제를 달았는데요. 총리 임명 후속 개각 한 곱이 넘겼지만 내각 중심으로 국민과 소통을 넓히고 또 특별 승부보다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제언을 전문가들이 했다고 합니다. 예. 20명 남짓한 전문가들이라고 하는데요. 예. 어떤 전문가들은 기사를 한번 보시면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세계일보도 박근혜 정부 2년을 평가하는 기사를 일면 톱으로 올렸는데요. 외교 통일은 무난했고 인사 소통은 최악했다. 라고 점수를 매겼습니다. 전문가들 평가가 점수로 실렸는데 54.8점이라고 합니다. 100점 만점에요. 만기 칠남식 국정방식 탈피하고 소통을 강화해야 된다고 입을 모았고요. 세계일보가 정치, 외교, 행정 등을 담당하는 대학 교수 20명을 상대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90점대 점수를 준 사람 아무도 없었고요. 80점대도 없었습니다. 70점대가 4명, 60점대가 9명이었고요. 점수 줄 수 없다라고 한 사람 한 명이 있었고요. 10점대 한 명, 30점대 한 명. 이렇게 해서 20명이 매긴 점수가 100점 만점에 54.8점이라고 세계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일보는 창간 기획입니다. 세계 경제의 길 석학에게 듣는다 창간 50주년 기획인데요. 네, 중국의 창업 열풍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라고 헤드라인 뽑았고요. 석학 두 사람에게 먼저 얘기를 들었는데 두 사람이 누군가 하면 401 중앙일보 고문입니다. 세계경제연구원의 이사장이기도 하죠.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에드먼드 펠프스도 이번 석학에게 듣는다 시리즈에 의견을 밝힌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미국 30년 새 혁신 사례 줄어서 이젠 중국 차례 아주 희망적이다. 중국이 세계 경제의 핵심 축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진단이고요. 한국 경제 약으로는 초반 이닝 경기 결과 아직은 장담 못한다라는 그런 의견도 실려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심층 탐사기획 프리미엄 리포트라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다른 리포트는 프리미엄하지 않은지 좀 의문이 듭니다. 1년 톱기사로 실렸고요. 지난 10년간 정부 재정 140조를 투입한 R&D 열매가 없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R&D 아시겠지만 연구개발비죠. GDP 대비 투자액이 세계 1위인데도 성과를 못 내고 있고 그로 인해서 누적된 기술무역 적자액이 41조에 달한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연구비만 눈독을 들이고 있고 개발엔 소홀하다. 결국 140조를 투입했지만 성과가 없다는 게 동아일보의 진단입니다. 네, 한국일보는 한국재정학회와 함께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를 일면 톱으로 실었습니다. 국민 63%가 보편적 복지도 선별적 복지도 아닌 비례적 복지를 원한다라는 게 한국일보의 일면 톱 제목입니다. 비례적 복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주대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복지를 비례적 복지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 63%는 보편적 복지도 아니고 선별적 복지도 아닌 이 비례적 복지를 원하고 있다는 게 한국일보와 한국재정학회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53%였고요. 조세와 복지 동시에 수술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51%였습니다. 네, 경향신문입니다. 도전하는 도시라는 타이틀로 인도를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요. 49개국 2,300명 미니 지구촌 만들다. 네, 국적과 종교를 초월한 50년 공동체 세계인 마을 인도 오로빌의 성공 이야기를 경향신문이 오늘 일면 톱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세계의 54%, 한국은 90%가 도시화된 시대에 인권과 환경 등 가치를 찾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게 경향신문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소나무 에이즈, 재선충병이라고 하죠. 이게 한반도를 급속 잠식하고 있다라고 기사를 실었는데요. 네, 국민일보와 전문가가 방제 부실 현장을 긴급 점검한 결과라고 합니다. 네, 재선충병이 한반도를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다라는 국민일보 일면 기사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김용민 라디오 국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뭐 황사주의보가 발효가 된 상태지요. 설 연휴 마지막 날 어제 중국발 황사가 한반도를 덮쳤고요. 어젯밤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황사 경보가 내려지는 등 영남을 제외한 전국에 황사특보, 그러니까 황사경보나 황사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각별히 외출할 때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황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외 활동은 자제하고 외출할 때 황사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일면 사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입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인 빈소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 오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다루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아버지 등을 이렇게 손대는 딸 그리고 조선일보는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는 딸의 모습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마누라와 같이 눕고 싶어서 국립묘지에도 안 가기로 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종필 씨가요. 오늘 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는 황사와 관련한 그런 사진을 실었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반갑지 않게 황사가 몰려왔는데 올해 처음으로 서울에 황사경보가 내려진 어제 오후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을 한겨레 기자가 촬영을 했고요. 한국일보 기자는 서울 광화문 광장의 모습을 다뤘고요. 그리고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서울 남산에서 황사가 직격인 서울 시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외국인 관광객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경향, 국민, 서울, 세계, 일본은 각각 다른 내용의 사진기사를 실었는데 49개국 2,300명 미니 지구촌을 만들다 이런 기획기사입니다. 이건 경향신문에 관련한 사진이 실려 있고요. 국민일보 같은 경우에는 앞서 소개하신 대로 소나무 에이즈, 즉 재선충병이 한반도를 급속하게 잠식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다룬 그런 사진을 또 실었고요. 세계일보 같은 경우에 국제기사입니다. 무슬림과 유대인들이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의 한 유대교회당에서 집행된 평화의 원 집회 도중에 손을 잡고 종교 간 화해와 연대를 기원하고 있는 장면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그동안 쭉 이어왔던 기획 있죠. 빈과 부 만나다. 예, 2015 대한민국 빈부 리포트. 상위 1% 부유층에 속하는 사람과 하위 9.1% 절대 빈곤층에 속하는 두 사람이 서울 시내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남산 기슭에서 만나서 대화하고 있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 빈부 격차를 좁혀야죠. 예. 이상 오늘 일면 사진들 살펴봤습니다. 조상훈,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광고 듣고 와서 오늘 본격적으로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다른 대로 돼!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 날 새싹당 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아,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당 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com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 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TV 직원과 인터마켓 사장님과의 통화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인터마켓 쇼핑몰 국민TV에 광고하고 싶은데요.
인터마켓이요?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라면, 과자 등 먹거리 쇼핑몰인데요. PC방, 매점, 실내 놀이터 등 도매 가격으로 공급하는 곳이에요. 수백 가지 품목이 있어요.
소셜이나 대형 마켓보다도 싼가요?
그럼요. 더 싼 것도 많고요. 더 비싼 건 없어요. 월별 반값 행사, 증정 행사 등 이벤트에 적립금 포함하면 국내 최저가가 확실해요.
국민TV 조합원이신가요?
네, 조합원이에요. 인터마켓입니다. 검색창에 인터마켓 검색하시면 돼요.
정직하고 참된 먹거리 쇼핑몰.
검색창에 인터마켓 검색하시면 됩니다.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네, 2월 23일자 조간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경향신문 일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아, 정부가 태극기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서 법 개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태극기 계약을 법으로 강제한다는 겁니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태극기 개항 법으로 강제한다.
방송과 민간 기업 노인 학생을 동원한 대대적인 태극기 달기 운동도 추진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경향신문이 행정자치부의 3.1절 국기 달기 운동 및 의정 업무 설명회 자료를 확인해 보았더니 정부는 민간 건물과 아파트 동별 출입구에 별도의 태극기 개항대를 만들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태극기 단지 안에 개항하는 태극기 구입과 관리 등을 위해 관리비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국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단이 만들어진 상태인데요. 자, 태극기 개항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학생을 대상으로 국기 개항 후 일기 소감문 발표나 국기 개항 하강식 실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강식 하니까 갑자기 어떤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국제시장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하강식, 태극기가 막 하강되는 오후 5시였죠, 옛날에.
예.
그때 막 그 관공서에서 울려 퍼진 애국가, 그 반주에 맞춰서 국기를 향해서 경례를 하던 그 부부의 이야기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 담겨 있었죠.
예.
개양 후 인증샷을 학교에 제출하는 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린이집을 통해서 홍보하고 경로당을 찾아서 노인들에게 애국심 발휘를 요청하자는 뭐 그런 방안도 있다고 하는데 말이죠. 아.
이걸 뭐라 비판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그럼 왜 나왔느냐.
네.
이 맥락이 경향신문 12면에 나와 있습니다.
예, 관련 기사가 또 12면에 실려 있죠.
예. 행자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제시장 영화 말씀하신 영화입니다.
예.
그 하강식 언급 후에 본격 추진을 하게 됐다는 거고요. 예.
예.
경향신문 12면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군사정권 시대 유산 국기개항 하강식 부활하나.
네. 그러면서 1978년 서울시청 앞을 지나던 시민과 학생들이 국기 하강식을 하는 동안 가던 길을 멈추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 이걸 다뤘는데요. 태극기 달기 운동, 이건 뭐 대표적인 국가 상징 정책이죠. 권위주의 국가나 민주주의가 혼란스러워진 상황에서 등장한 전례들이 있는데 지금이 그런 시대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애국심으로 무마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승용 전남대 연구교수가 말이죠. 아, 정말... 이런 일을 꼭 굳이 국가가 주도해서 국민에게 강요할 일인지 저는 의문이고요. 예.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태극기 옆에 또 새마을기까지 함께 달리는 거 아닌가요?
예. 이걸 또 앞으로 뭐 강제한다면은 혹시 그 태극기를 개항하지 않는 뭐 공휴일 날 특히 국경일 날 개항하지 않는 뭐 그 집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신고를 하면은 뭐 포상금을 주는 페파라치도 등장하는 것은 아닐까. 뭐 짐작해 보자면은 그렇습니다. 국제시장 당시 국기 하강식 장면이 나온 그 부분을 놓고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한 감동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러나 영화 평론가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국가주의가 바로 하던 시대, 그 시대에 부부의 일상 속에서도 국가주의가 모든 것들을 다 압도하던 그 시대를 풍자하기 위한 목적이었지.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키우자는 취지에서 국제시장에 그 내용이 담긴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평론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걸 또 박근혜 대통령은 애국심의 표시로 이렇게 이해를 하셨다니 참 영화를 잘못 봤다라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는 겁니다. 한겨레 1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2년 진단 고위공무원 47명이 말하는 국정운영 이런 부제의 기사인데요. 충성파 심으려고 인사를 지연시키고 그래서 1년 넘게 업무 공백이 있었던 때도 있었다. 지시만 있고 토론은 없는 모든 그분 말씀을 따라야 한다. 청와대가 부처 인사와 정책 뒤집기를 밥 먹듯이 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유를 모르겠군요. 대통령 뜻에 맞지 않으니까 대통령 뜻에 부합할 때까지 계속 뭔가를 뒤집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한 기사가 또 사면에도 실렸는데요. 청와대 부속실에서 하라면 하고 말 없으면 그저 기다릴 뿐이다. 장관 발언은 무시하고 수석 대표를 수시로 교체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상실감과 자괴감이 가장 심한 부처가 있으니 거기가 바로 통일부다. 교육부, 복지부, 기획재정부도 유사한 경험을 했는데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고 무엇보다도 실력이 부족한 탓이다. 이런 진단이 나왔다는 겁니다. 고위 공무원 47명 중 일부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
상명하복, 권위주의 시대가 온 것 같다. 심지어는 민간방송인 종편의 자막을 고치라 이런 주문까지 나오고 이런 그 구조 속에서 이 국정운영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라는 얘기죠. 문고리 권력 키우는 서면 통치를 짚은 내용은 또 오면에 있는데요.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기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궁금하면 전화를 하는데 관심 멀어지면 뭐 그걸로 뚝이라는 겁니다. 장관 참모 회의 때나 대통령을 대면할 수 있는데 독대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떠난 청와대 수석도 있다는 겁니다. 면대면 대면도 못하고 어디 청와대 수석이라고 명함 파고 다녔던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쌍방향이 아닌 선택적 일방통행 식의 그런 소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3인방을 안 거치고는 뭐 대통령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입장이 닿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정윤의 국정개입 파문으로까지 불거지게 된 건데 교체하라 교체하라 뭐 여론이 들끓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이죠. 이런 고집과 불통 뒤에는 아버지의 대를 이은 헌신과 봉사로 내가 사심없이 국정에 이렇게 임하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기초 뼈대를 세운 나라 내가 완성하는 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뭐 그야말로 전제군주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고위공무원들이 다 비난만 하느냐? 일부 고위공직자들 같은 경우에 비교적 좋은 점수를 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원칙주의를 견제하는 점, 또 사심이 없다는 점. 이것이 긍정적인 평가의 요인이라는 겁니다. 글쎄요, 저기 측근들을 갖다 앉히는데 사심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문고리 권력, 자기와 가까운 사람만 이렇게 곁에 두는 이것이 과연 사심 없음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문고리 권력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일이 없는 이런 원칙주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원칙이라면 원칙입니까? 자, 이런 평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변할지는 이제 비서실장 인선 개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변하게 하겠습니까만.
큰 기대를 걸진 않습니다만. 예.
뭐 이르면 오늘 예. 또 여타 신문을 보니까 한 25일께 네, 이제 박근혜 정부 출범 딱 3년째로 접어드는 날이죠.
25일이요. 예.
2년 지났고요.
예.
3년이 남은 겁니다. 아직 반환점을 돌지 않았습니다.
아, 3년 지난 게 아니군요.
예. 3년 차.
3년 차.
예.
알겠습니다. 예. 아주 구만리 같네요. 예. 동아일보 오늘 1면과, 이게 6면이군요. MB가 등장합니다. MB하고 한마디로 단독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MB가 동아일보의 창업자죠. 인천 김성수 씨 60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다음 동아일보 주필과 환담을 나눴는데요. 그 내용이 인터뷰 형식으로 해서 실린 겁니다.
16일이면 일주일 전 아닙니까?
그러네요.
예.
16일.
이걸 왜 일주일이나 지나서?
16일이면 지난주 월요일이고요.
예.
예. 17일자의 시기에는 주목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했던 거겠죠. 17일이면 바로 설 연휴 전날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 뭐 연휴 지나고 첫 신문이니까 그 기사가 별로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였는지 이때까지 묵힌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핵심적인 발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반대했던 세종시 수정안이 만약에 성사됐다면 지금 세종시는 최첨단 도시로 바뀌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서 충돌을 빚었던 시점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0년인데요. 5년 만에 최첨단 도시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세종시는 원안대로 추진이 됐지만 계속 건설 중이고 또 확장 중인데 말이죠.
아니 4대강을 몇 년 안에 저렇게 만드는데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렇군요.
MB라면 가능합니다.
MB라면 가능할까요? 예. 자, 회고록을 왜 하필 올해 냈느냐라는 그런 의문에 내년 총선, 후년 대선이라서 논란을 피하려고 회고록을 올해 낸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내년 총선과 후년 대선에서 MB가 무슨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내년 후년 고려해서 올해 냈을까요?
예. 예. 내년 총선, 내후년 대선까지 끝나고 내도 늦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글쎄 말입니다. 회고록이 사실 좀 오래 묵혀뒀다가 역사적 평가가 한참 진행 중일 때 나와도 늦지 않을 텐데 이렇게 서둘러 낼 이유는 납득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회고록을 놓고 논란이 많은데 아직 다 쓰지 못한 내용이 많다. 안 읽어본 사람들이 더 떠든다. 아, 이 부분 또 나왔네요. 아직 다 쓰지 못한 내용이 많다. 이게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일까요? 지난번에 그 이번 회고록 그 출간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김두우 전 수석.
예.
그리고 이동관 전 수석. 이 사람들도 여기저기 나가서 아직 다 쓰지 못한 내용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큰 파문을 낳으니까 청와대가 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니까 MB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함구령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다시 아직 다 쓰지 못한 내용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4대강 또 자원 외교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풀 텍스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아일보 주필이 물어보니까 4대강에 안 가본 사람들이 떠드는 것이다. 아, 과거 경부 고속도로 건설 공사를 할 때 언론 보도에는 재벌 차 타게 하려고 길 닦나 이런 식의 비판이 많았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나? 해보면 아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현장 가서 촬영해오고 거기서 뭐 물을 떠다가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이 혼탁도를 검증하고 그렇게 해서 4대강 사업이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맞는 말을 했네요. 4대강 지금 어떻게 됐나? 해보면 아는 것이다. MB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해보니 알았습니다. 해서는 안 될 사업이라는 것이요. 정권 초기 감사원은 4대강 사업 감사를 집중적으로 벌였다. 이렇게 동아일보 주필이 말하니까 MB가 돈 몇천억 원이 리베이트로 왔다 갔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예,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한 실체적인 진실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원 외교 논란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짧게 얘기했네요. 국회에서는 자원 외교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동아일보 주필이 말하니까 MB가 조사하는 게 좋다.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동아일보 주필이라면 만약 국회에서 부른다면 나갈 생각이 있느냐? 이거 추가로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추가 질문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그런 발언도 몇몇 보입니다. 앞서서 회고록과 관련해서 아직 다 쓰지 못한 내용이 많다라고 말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남북 격차가 삼성과 하청업체 수준 차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그러면서 통일은 대박이다? 게임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회의적으로 말했습니다. 복지 증세 논란이 뜨거운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증세보다 수요자 부담 여부가 중요하다. 복지 부담 10년 뒤에 어마어마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복지에 쓰일 돈들을 다 4대강에다 갖다 처박으신 MB께서 하실 말씀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예. 정리는 동아일보 정치부장이 했네요.
네. 인터뷰는 주필이 하고 정리는 정치부장이 하고. 예.
예.
MB가 상당히 높은 급이군요.
만날 때는 인터뷰라고 얘기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예.
환담이라고 돼 있고요.
예.
예.
근데 이제 포즈를 보니까 말이죠. 사진 기자 앞에서 포즈를 취한 모습인 거 봐서는 MB가 충분히 그 인터뷰임을 감안하고 이렇게 촬영에 또 취재에 응한 것 같습니다. 예. 자, 동아일보 12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20년 전 외아들을 보낸 다음 홀로 살고 있는 천순자 할머니, 89살인데요. 설 연휴 내내 부산의 이 할머니 집 전화벨은 한 번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환갑이 지난 내 딸은 명절에 발길을 끄는 지 오랜데 적적한 마음에 손자 손녀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지만은 숫자를 못 읽는 할머니는 직접 전화를 걸 수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찾아오는 노인 돌보미의 도움도 명절에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설 연휴 동안 이 할머니는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내가 얼른 죽어야겠다라는 혼잣말을 되풀이하면서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 이렇게 명절이 괴로운 노인이 늘고 있습니다. 가족 친지가 모여서 웃음꽃이 피는 명절 연휴가 일부 노년층에게는 깊은 외로움과 싸워야 하는 위기의 시간이 되고 있는데요. 극심한 우울증은 극단적인 선택을 부르기도 하는데 전문가들은 이 할머니와 같은 처지의 노년층을 자살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꼽습니다. 실제로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전국에서 신변을 비관한 노년층의 자살이 잇따랐습니다. 자식과의 갈등, 폭발 후유증에 빈둥지의 쓸쓸함이 더 깊어질 수도 있는데 명절 후에 비관 자살이 1.4배로 늘었다 하니 안부 전화로 어르신들의 허전한 마음을 달래드려야 한다. 이런 조언을 동아일보가 다루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게 MB 기사보다도 더 크게 다뤄질 기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동아일보가요.
한편, 네.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이 가명을 쓴 천 할머니 있지 네. 않습니까?
예.
부산에 내려가서 이 기자가 취재를 한 모양이죠?
뭐.
설 연휴 동안에요. 기사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그 집에서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상황도 목격을 했고.
네.
예. 어쨌든 대단한 기자입니다.
예. 그래서 진짜 내내 있었을까요? 이 할머니하고 곁에? 자, 하여튼 노년층 자살 징후 체크리스트 한 다섯 가지를 동아일보가 꼽았는데요. 몰래 약이나 자살 도구를 모은다. 중요한 물건을 가족에게 준다. 혼자 있으려고 하거나 대화를 피한다. 죽음에 대한 언급이 잦아진다. 뭐 이를테면 내가 빨리 죽어야지. 뭐 이런 말을 씀 같은 거예요. 폭력적이고 거친 행동을 한다. 네, 이 체크리스트를 좀 충분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절 때만 아니고 이제 그 기사도 봤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를 자주 하고 하는 그 어르신들
예. 예,
자살률이 좀 떨어진다.
예.
상대적으로.
예.
그러니까 자주 찾아뵙고
예.
전화하라 뭐 이렇게 좀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참 명절을 좀 슬프게 보내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노년층뿐만 아니라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뭐 취업했냐 언제 시집 가냐 뭐 너 누구는 잘 됐다더라 뭐 이렇게 또 염장을 찌르는 분들도 있고 말이죠. 관련한 한겨레 신문 12면 기사도 있습니다. 예, 친척들 앞에서 설 자신이 초라했을까 명절의 비극 이를 다룬 내용인데요. 한겨레 12면입니다. 인생 답이 없다. 네, 아내와 자녀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이는 35살 유모 씨가 사건 직전 카카오톡에 남긴 글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0일 새벽에 경남 거제시 둔덕면의 갓길에 세워진 산타페 차량에서 자신과 아내, 9살 딸, 6살 쌍둥이 아들 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아내와 아이들은 흉기에 찔린 상태고 자신은 손목 등에서 자해 흔적을 남겼습니다. 경찰은 1차 부검 결과를 토대로 이 유 씨가 아내와 세 자녀를 살해한 다음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업체 협력업체 직원인 유 씨는 아내 명의로 1억 5천만 원가량의 빚을 졌는데요. 지난해 말 개인 회생 신청을 해서 매달 40만 원씩 빚을 갚고 있는데요. 거제에 살던 유 씨 가족은 최근 아파트를 처분하고 근처 원룸으로 이사했다고 하는데 유 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친척들이 몇 차례 빌려준 적이 있지만 친척들도 빚이 왜 늘었는지 모른다라고 했는데 빚 때문에 고민하던 유 씨가 명절을 맞아서 부산 본가로 가는 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평소 핵가족 단위로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명절 모임을 통해서 다른 친척들과 비교당하는 상황에 놓이는데 특히 자신감이 부족한 이들은 엄청난 중압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된다는 겁니다. 경제적 고통을 겪던 이 유 씨가 명절을 맞아서 느낀 상대적 박탈감이 일종의 기폭제 구실을 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예.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끌어 안아줘야 사실은 가족인데요. 예. 가족 앞에서 이, 예, 참담해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옳은 선택은 결단코 아니죠. 예. 서울신문 1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치권이 저가담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나서자 국민을 호구로 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다. 국민 건강을 위한 금연 정책 포기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당 쪽에서 이제 설익은 정책 제안을 했던 거지요. 지난 17일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기존 담배보다 가격이 저렴한 저가 담배를 검토해 볼 것을 당 정책위원회에 지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담배값을 그렇게 올려놓고 이제 와서 저가 담배를 도입한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책입니까? 자, 이렇게 여당이 문매를 맞을 때 말이죠. 어처구니 없게도 이틀이 지나서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도 담배세 인상이 사실상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과세가 되고 있으므로 봉초담배, 그러니까 이제 말아서 피우는 담배에 한해서 세금을 일부 감면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니까 유승민 원내대표는 일부 언론과의 통화에서 검토 차원에서 나온 얘기며 여론 추이를 지켜보면서 보완책을 검토한다 해도 내부적으로 할지 당장 추진할 계획은 없다 이러면서 한 발 물러섰다고 하는군요.
예. 이게 비난받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
정부가 담배값 올리면서 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그런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증세가 아니다.
예.
근데 국민 건강을 위한다고 해놓고
예.
담배 싸게 만들 테니까
예.
이거 사서 피워라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예. 조선일보 신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의 농성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 천막 13개를 설치해준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경찰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보수 시민단체가 작년 8월에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을 벌이는 세월호 유족들에게 천막을 제공한 것은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등 이런 내용의 서울시 조례에 어긋난다면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역사 도심재생과장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건데요.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종로경찰서로 내려보냈고 경찰은 작년 11월 광화문광장 관리담당 실무자인 서울시 역사 도심재생과장과 도심관리팀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또 천막을 설치한 총무과장과 서무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조사에서 시 내부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그러자 경찰은 지난달 말 서울시 행정국장의 출석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서울시가 여기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니까 경찰은 이번 달 초에 서울시 고위 간부인 도시재생본부장과 행정국장에 대해서 서면 조사를 벌였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세월호 참사라는 국민적 아픔을 달래기 위한 행정조치에 수사기관이 무리하게 개입하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경찰 편에 서지 않고 서울시가 무리한 개입이다라면서 반발한 내용으로 해가지고 보도를 했군요. 이것도 상당히 주목됩니다. 박원순이 잘못했다 이런 식의 그 보도는 아닌 걸로 보이죠?
예.
예.
고발한 시민단체 이름은 정의로운 시민행동입니다.
예.
예. 얼마나 정의로우면.
박원순 서울시장을 국민일보 가 정면으로 겨냥했네요. 예. 국민일보 종교면이 있습니다. 미션 라이프. 이게 저 개신교계의 그 섹션이라 하겠죠?
예.
국민일보가 뭐 잘 아시는 대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사실상 물주인데요. 이 지하철 봉은사역 이 역명이 확정 고시된 모양이죠? 자, 서울시가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서울시의 수장이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 국민일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2007년에서 2010년 사이에 봉은사 미래위원장이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봉은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박원순 시장이 개신교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봉은사 역을 강행했다. 순전히 박원순 시장의 사심이 개입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을 담은 겁니다.
예. 봉은사 근처에 뭐 교회는 없습니까?
큰 교회가, 봉은사 근처에는, 저기, 있네요. 그, 저기, 김성광 목사의 강남교회라고.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의 처남이죠. 예. 그 근처에 있는데, 예.
이게 봉은사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예.
국민일보의 시각은.
근데 이 무슨 사찰 역명, 천년 사찰 아니겠습니까? 봉은사역으로 쓸만도 하고요. 개신교계는 코엑스역으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부산 지하철에도 보면 범어사역이라고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사찰의 명, 이 사찰명이 그 역명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저기 철도역 중에서도 아마 성주사역인가요? 경주 쪽에 또 있을 겁니다. 뭐 무리한 그 역명 확정고시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국민일보는 얼마 전에 봉은사 역명 지정에 불교계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는데 박 시장이 불교계에 특혜를 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글쎄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사라고 실었는지 참.
여의나루역을 여의도 순복음교 역으로 네. 바꾸는 운동이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아, 또 총신대 입구역이라고 있거든요.
예.
이 역명이야말로 진정한 개신교계 특혜입니다. 그 지금 이수역이었던 역명이 총신대 입구역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개신교계 압박으로. 그래서 이제 총신대 입구역이 됐습니다. 근데 또 지하철 노선이 정말 총신대 앞에 딱 하나 역이 생겼어요. 남성역이라고.
예.
예. 그래서 그 역명을 차라리 총신대 입구역으로 합시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제안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남성역에서 두 정거장 더 가 있는 이수역이 그대로 총신대 입구역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총신대 입구는 저 두 정거장 더 가야 있는데 거기는 그대로 남성역으로 쓰게끔 하고 개신교계가 압박을 넣어가지고.
예. 예. 총신대 입구가 아닌 총신대 입구역이고요.
네. 예, 그렇죠. 총신대 입구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말이죠. 예. 하여간 뭐 특혜로 말하자면 지하철 역명과 관련한 특혜로 말하자면은 개신교계는 참 할 말이 없는데 아주 오늘 국민일보가 난리가 났네요. 25면 전체를 다 털어서 박 시장이 이 봉은사와의 특수관계이고 불교계와 가깝고 그렇게 해서 또 봉은사 역지정에 뭐 어마어마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그런 인식을 주게끔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박원순 시장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요.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이 나올 수 있게끔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예.
보수 개신교계가 뭐 원칙과 사리에 맞지도 않고 시대적 어떤 추세에도 맞지 않는 이 동성애자, 성적 소수자에 대한 그런 차별을 온당화하는 인권 조례한 백지화 거기에 동조했던 거 아닙니까? 개신교 쪽 표를 의식해서 말이죠. 그때 쐐기를 박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이거 뭐 터무니없는 그런 주장에 그냥 그때 그때마다 휘둘리게끔 이렇게 빌미를 제공한 거 아닙니까? 예. 하여튼 오늘 쓸데없이 이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예. 주께서 뭐라고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자, 한국 정부가 경제 부문에 지출하는 예산 비중이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경향신문 일면 기사도 주목됩니다. 이렇게 경제 부문에 지출하는 예산이 많으면 사회보장 같은 이런 복지에 쓰는 돈도 많아야 온당할 텐데 근데 사회보장에 쓰는 돈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미흡한 수준인 복지 지출에 손을 대기보다는 경제 관련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사업체 규모는 물론이고 정규직,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가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는 서울신문 11면 기사도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인데요. 예. 이 평균 시간당 임금을 보게 되면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 정규직은 만 2,828원인 반면에 비정규직은 8,779원이었다는 겁니다. 12,828원과 8,779원. 그 차이가 격심하죠. 대기업은 어떻습니까? 정규직 21,568원인데 비정규직은 14,257원. 더 벌어진 것 같습니다.
예. 중소기업의 경우에 상대 임금 수준이 68.4%고요.
예.
대기업은 이제 66.1%니까 예. 더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평균 시간당 임금이 그러합니다. 월 평균 임금을 보겠습니다. 아, 중소기업은 204만 원, 대기업은 359만 8천 원.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은 56.7%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 10년 전에는 59.8%였는데
네.
10년 더 지난 2014년에는 56.7%니까
더 쪼그라들었다는 얘기죠.
예.
예. 대기업 정규직이 100만 원을 벌 때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8만 원인 그런 통계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있어야 확실히 그 노동자가 대우를 받는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임금 양극화가 10년 새 더 벌어졌다는 내용도 상당히 주목됩니다.
예, 대기업 정규직과 노조 없는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은
예.
100대 38.
예, 그렇습니다. 예. 어, 이게 아주 흥미로운 기사인데요. 중앙일보 18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법정관리 중인 주식회사 동양, 2013년 11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조직을 대폭 축소하면서 지역본부장이던 서모 씨 등 직책이 없어진 미등기 임원 12명을 해임했습니다. 서면 통지나 협의 절차도 없었습니다. 통상 주식회사에서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때문에 회사와 고용관계로 맺어진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게 해임 절차가 간단합니다. 임원이 그래서 임시직원의 출입만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임원이긴 하지만 솔직히 직원과 뭐가 다르냐? 나는 근로자다. 이러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그 근거로 전결권이 없었다 나는. 임원이 결재권도 없는데 무슨 임원이냐? 우린 근로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전결권, 뭐 사업계획, 투자, 예산 이와 관련한 전결권이 없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중앙지법이 그 해고된 임원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근로자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서면 통보,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법원이 판단한 것 중에 주요한 근거 하나가
예.
이 미등기 임원이었다는 거예요.
미등기 임원.
예, 아, 등기 임원이 아닌.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군요.
그렇죠.
예.
예.
미등기 임원. 뭐, 촉탁이사,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건가요?
예, 어떤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떼보면요.
예.
그 등기이사.
예.
이, 등재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중요합니다.
예.
예.
저희 그 미디어 협동조합은 이 전결권이 없는 기업 임원이 있습니까?
미등기 임원은 없습니다.
예.
예. 감사와 이사 포함해서
예.
7분 있는데
예.
전부 등기 임원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조선일보 신면 보겠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 12부가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대학 교수 한모 씨가 학교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낸 소송에서 해임 처분은 지나치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라면서 이 한모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모 씨는 제주도 모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성희롱 발언과 폭언을 자주 했는데 수업 중에 남학생에게 나는 큰 가슴을 가진 여자가 오면 흥분된다를 영어로 한번 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학생이 불쾌해하는 표정을 지으니까 너 고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고요. 생리통으로 결석한 학생에게는 수업에 빠지려면 달력에 생리주기를 표시하거나 약을 먹고 생리주기를 바꾸라. 아, 이렇게 수치심을 자극하는 발언을 했고요. 미국 여자는 다 풍만한데 한국 여자들은 계란프라이 두 개를 얹고 다닌다. 이런 말을 했었고 여자 몸매와 속옷 등을 예시로 들면서 강의를 했는데 그래서 학교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해임을 했는데요. 한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재심을 신청했고요. 그리고 기각되니까 소송을 냈고요.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이 교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
해임은 지나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임 안 하면.
글쎄 말입니다.
정직?
정직. 예, 뭐 하여튼 해임 빼놓고는 다른 징계수단을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예. 예. 이 발언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까?
네?
이게 뭐 법원은 그렇게 좀
제가 봤을 때 좀 심각한 발언 같은데 말이죠.
예.
예. 자, 이 기사는 또 어떨까요? 대법원 2부 이상훈 대법관이 주심인 대법원 2부가요. 여성의 허리살을 촬영해서 성폭력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5살 황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공무원인 이 사람은 지난해 1월 대전의 한 술집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는 24살 여성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을 했는데 이 여성은 윗옷이 짧아서 허리 부분이 약간 노출된 상태였는데요. 이 남성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허리 부분이 조금 노출됐지만 특별히 성욕을 불러일으키는 자세나 과도한 노출이 발생한 것도 아니다. 라면서 이 황모 씨의 행동이 부적절해 보이더라도 평균적 사람들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으로 보기 어렵다라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게 이성훈 대법관을 비롯한 대법관들의 그 인식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유발하지 않는지를 감별할 수 있는 평균적 사람들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건 뭐 피해 여성의 입장이 우선시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대부분은 여간 허리 촬영 정도는 뭐 이거는 무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예. 자, 연휴가 끝났는데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 저 이완구 국무총리가 아주 바쁘게 행보를 취했습니다. 군부대를 방문을 했는데 군에 다녀온 분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뭐 군부대를 방문해서 격려했다고 하는데 안 가는 게 격려하는 거 아니냐. 괜히 가가지고 청소하게 만들고 그야말로 쉬지도 못하게 만드는 게 그게 무슨 격려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
평지에 있는 군부대였습니까?
아닙니다. 전방부대였습니다.
평발이기 때문에 예. 고지에 있으면 가기 힘들었을 텐데 그렇죠?
헬리콥터로 가셨나요? 당시 그 풍경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설을 맞아 김 전 총리의 청구동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이 총리 지명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은 처음입니다.
내일은 저 전방에 군부대
뭐니 뭐니 해도 국방이 제니까. 네.
최전방 부대를 방문해 설 연휴를 맞은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완구 총리가 강원도 철원 최전방에 있는 육군 15사단 예하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믿고 안심하고 이 연휴를 보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튼튼한 안보, 튼튼한 국방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인사청문회 시작과 함께 불거진 건 병역 문제를 둘러싼 거짓말 의혹입니다. 이완구 후보자가 보충역 판정을 받기 4년 전인 1971년 현역 판정을 받았던 사실을 야당이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허위입니다. 자, 여기 병역 기록표를 보면은요. 여기 71년도에 수도 육군병원 서울에서 받으셨고요. 최첨단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신체 검사 장소고요.
이 후보자는 그동안 1971년 최초 신검을 홍성에서 받았고 시골이라 엑스레이 시스템이 없어 1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후 1975년 대도시인 대전에서 재검을 받으면서 엑스레이를 다시 찍어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이에 대해서도 거짓 해명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75년도에 행정고시를 붙었으면 그 조그만한 시골에서 얼마나 두려운 권력입니까? 그런 분이 군청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시면서 신체 검사를 받으십니다.
40년 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일일이 못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완구 총리여서 김종필 전 총리가 했던 말일까?
뭐니 뭐니 해도 국방이 제니까. 네.
당신은 부적격이야.
네, 이완구 국무총리의 설 연휴 동정 살펴봤고요.
예.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 전세금이 매매 가격의 90%를 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10%만 더 주면 집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뭐 1억이 집값이라면은
전세가 지금, 9천만 원.
예, 그렇습니다. 자, 이런 현상은 전세금이 가파르게 오르는 반면에 매매 가격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미친 전세라고 조선일보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네요. 전국 전세가율도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겨레는 또 3면에서 매매가 3억 4천만 원, 전세가 3억 3천만 원인 경우도 있다면서 전세값 이거로 집값 시대가 오는가 이런 제목의 기사를 달고 있습니다. 아, 일부는 더 비싼 경우도 있다고 하는군요. 전세값이 집값보다 더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건 뭐 전세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집이 팔려도 전세값도 못 받는 깡통주택의 피해, 그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데 오로지 집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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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사면 또 세금을 내야 돼서 안 살 겁니다.
아마. 아, 그런 예. 면이 또 있었군요. 예. 예. 설 취업 등록금 스트레스 때문에 3월에 마음의 병 환자가 최다다. 이런 내용의 중앙일보 12면 기사도 있습니다. 소화불량, 두통, 복통 등 정신적 압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증상. 이런 것들이 3월에 상당하다는 겁니다. 도표를 보더라도, 어이구, 3월이 최대치군요. 예. 다른 월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습니다.
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3월은 잔인한 달로.
예. 4월이 아니라. 예,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내일 8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조상훈이었고요.
예. 전 김용민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조상훈,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항상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